에스라서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유대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각자 자기 고향 마을로 찾아갑니다. 비록 고레스 왕이 재정적으로 지원했지만 귀환 유대 포로들은 파괴된 자기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 당장 눈 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마 첫 몇 개월은 초막이나 천막 같은 쉘터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미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에 마냥 등대고 누워 있을 수는 없어요. 각자 살던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 올라가면 좋겠어요? 네, 명절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추석은 초막절입니다. 숫꽃이라고 하죠. 본문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레위기 23장 34절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회 동안 지킬 것이라. 신명기 16장에도 초막절이 소개됩니다.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특히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기라고 했어요.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무교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 3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 축제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그때를 대대로 기억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500여 년 후 예수님 시대로 내려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혈육 동생들이 말합니다. 형님,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야죠. 형님이 이곳 갈릴리 고향 땅에서 병든 자들도 고치고 5천명도 먹이시고 호수 위로 걸어가셨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 보니 형님은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형님께서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메시아 이미 증명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믿었어요, 동생들이. 근데 형님 대신 우리 예수님은 대답이 단호하십니다. 난 안 가. 예루살렘 안 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혼자 몰래 군중 속에 섞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야, 이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본문 3장을 연상을 한다면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단을 쌓을 것임을 내비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3장에 귀환했던 포로 후손들이 제단을 쌓는다는 정황과 똑같습니다. 1년 12달을 전후반으로 나누면 전반 6개월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후반 6개월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환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까 숙의했던 날이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에서 7월달을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말로 시작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 사용하기를 꺼려했는지 그냥 제7월 혹은 일곱째 달이라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은 유대인에게 시작하는 날, 로시 하샤나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엄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입안된 재건 계획이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와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와 운임 비용 지불도 완벽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지 라는 큰 열망이 있었기에 재건 계획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쌓았던 제단을 만들자. 네, 70년 만에 찾은 옛 성터, 새로운 삶을 개척할 의지가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집도 새로 짓고 예배당도 다시 세우자. 그래서 1절 표현처럼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아까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7월 10일이므로 다세만 이시면 7월 15일 보름입니다. 곧 초막절 숙곳입니다. 사로잡혀간 곳에서 명절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혹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명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려면 어셈블 해야 되죠.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5일에서 22일 동안, 즉 한 주간 동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셈블리 모이자고 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포로들한테. 그렇지만 이미 율법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때 유배지에서 죽을 고생하던 포로 후손들이 아닙니까?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모이자.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 하나님의 명령 모세율법을 다시 지키자. 모세율법의 전통을 다시 세워보자. 다윗과 솔로몬 성전 예배를 회복해보자. 네, 이 시점에서 제2성전기가 시작됩니다. 유대 역사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모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읽어도 됩니다. 예수아의 리더십으로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 위에 불로서 태우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 기초를 깔기 전에 올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귀한 자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이요 헌신의 표명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모세율법에 적혀있는 언약적 예배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재건이란 말 역시 다윗과 솔로몬 성전의 예배 전통에 연결시켜주는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성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유대민족의 삶의 중심 성전에 있으니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기입니다. 좀 두드러진 표현은 성전을 짓는 것이겠죠? 혹은 제단을 까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솔선수범 혹은 진취적인 스텝을 하이라이트하는 말들입니다. 저들의 예배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13절로 점프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말은 그 통곡의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속뜻이 있습니다. 기쁜 함성이 있어야 할 곳에 눈물도 섞여 있는 통곡의 상태라는 것. 이상할 것 없습니다. 옛 황성터를 기억하는 노인들의 눈엔 눈물이 나는 것하고 젊은 세대들의 기쁨과 대조가 이처럼 완벽하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쪼그라든 자신들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이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귀한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앞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강한 결속이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울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정리를 한다면 첫째, 공동체의 연속성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모범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 뼈대임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도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됨과 순종을 강조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 강한 의지의 표명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 때 동사들을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2절이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또 2절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세워드렸습니다. 3절에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4절에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운임 비용과 임금을 지불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감독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시간과 논리순으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성전 재건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공동체의 역동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적 풍습이라고 하고 예배 전통을 새롭게 함,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외부인과 구분하는 경계선을 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동족들인 주민들과도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긴장과 적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고약한 짓입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왜 안 잡혀갔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아수르 포로 시절도 있었더랬습니다. 한 150년 전에. 그때도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강제 혼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순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트만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에 섞이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방해한다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 연민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여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저들에 대해 경멸적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호적이었던 일례가 복음서에서 당당히 나옵니다. 이러한 방해를 무릅쓰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공동체의 중심인가? 첫째로 제단부터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억과 기억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은 노인들에게 당연히 있을 법한 정서이며 젊은이들에게는 새 소망과 새 나라,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삶의 기초임을 확인해야 저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3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험난한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공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